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긍휼과 자비의 하심이 어떠한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참으로 신자로서 주님의 그 뜻이 은혜를 이 시간 내 속에 가득 채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옛날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오해,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는 심판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다. 그게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이고 그것이 크게 잘못된 그런 오해였던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면은 그 오시는 모습은 심판을 하기 때문에 위엄과 또 권세와 어떤 하늘의 그런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메시아다운 그런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틈에 이제 그슬 속에 오셔가지고 스스로를 메시아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권세라든가 영광이라든가 어떤 위엄, 뭔가 힘,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스스로를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면서 왜 그러한 어떤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냐면은 그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부르기 위한 그러한 목적, 그 뜻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볼때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권세의 영광, 이러한 모습은 사실상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할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때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오실 때에 비로소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할 때 예수님은 처음의 모습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온 세상 이제 그때는 진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늘의 위대한 권세,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실 분이 바로 재림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속에 그렇게 오셨는데, 근데 막상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예수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을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불필요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같은 생각인데,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그들의 의식 구조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다시 불러냄을 받아야 될 이유가 그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 우리를 또 불러내겠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메시아,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 그게 그들의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자기들을 불러내기 위한 메시아는 그들은 필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예수를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때 그 예수님은,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전혀 필요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오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 해가지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하늘로 가신 뒤에 그 일이 누구를 통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냐? 바로 하나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얘기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얘기는 비록 하늘로 예수님이 가셨지만은 그 불러낸 일이 준비되지를 아니하고 이제는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고 계시고 그 일은 지금도 우리들 속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심판은 지금의 일이 아니고 나중 일이다. 재림했을 때 이제는 완전히 이 땅을 절단 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르신다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른다는 것을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하면은 그것을 이제 불러내는 일로 그렇게들 착각을 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하고자 한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내 백성이라 이렇게 선택해 놓은 그 백성만 골라가지고 불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 복음을 딱 던져놓고 누구든 이걸 믿고 교회로 나오고 나를 믿으면은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게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낸 분이 있다라는 그분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불러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불러내시는 것, 바로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신자로 지금 이 땅에 세움받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역시 불러내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바로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께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신다면 결국은 뭐가 엉뚱한 것이냐? 내 교회를 가득 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사실상 주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일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밝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뭐 택한 자 부르심을 받는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상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내가 만난 누구라도 혹시 그가 하나님이 택한 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신자가 할 일이 뭐냐? 언제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삶의 모든 목적을 탁 못 박아 두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버린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분명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그 택하심 또 버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상당히 좀 못마땅히 여기는 그러한 기색을 또 많이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뭐 창세전에 미리 택할 자와 버릴 자를 정해 놨다. 이 말을 딱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이 버림받은 자,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아무리 일을 써도 버림받았다면 이 사람은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도대체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가 어딨나? 도대체 그런 하나님의 행보가 어디 있나? 이러한 그 기색을 내보인다 그 말입니다. 부림받았다면은 아무리 내가 일을 써도 뭐 예수 믿으러 일을 써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그러한 그 감을 좀 가진다 그 말이죠. 제가 전에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자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써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맞는 말 같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억 못 하시겠죠? 일단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과연 내 스스로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를 믿고자 하려고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버림받은 자가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구원받는다. 나 죽어서 어떤 극락이 가고 싶다. 이러한 관심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명망이 다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여기까지는 절대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 역시 뭐냐면은 그 사람 역시도 그냥 놔두버리면은 예수를 믿지 않을 자입니다. 택함받았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예수를 믿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믿지 않을 자예요. 근데 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찾아오셔가지고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찜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하나도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한번 택했으면 놓치를 아니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택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고 먹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애쓰시고 일하시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믿음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마치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 힘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착각들을 많이 해요. 내 발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 가지고 예배당 문 열고 들어왔고 예배 드리고 또 내가 예수를 믿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은혜가 나를 붙들어가지고 생각을 고쳐놨고 내 마음을 바꾸어놨다는 이 사실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택한 자와 버림받은 자가 구분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 15절 보면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택한 자든 택한 자가 아니든 죄를 범하는 건 동일합니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 택한 자니까는 죄를 덜 범하고 뭐 의를 많이 해나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이 죄를 범하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은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니까 은총을 빼앗아버리고 내버려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해도 징계할지언정 은총을 빼앗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나 그 말입니다. 분명히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죠. 이건 뭔가 좀 공평치가 않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생각도 사실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난 자식이 죄를 범하면은 징계하는 건 있다. 징계는 있다. 하지만은 이 사울의 경우처럼 은총을 빼앗아버리거나 버려버리는 이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다윗이 이뻐서 그렇겠습니까? 다윗 후손들이 뭐 잘나 그렇겠습니까?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마지막 다시 사는 그날까지 두건이 붙들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건 있지만은 버리는 것, 은총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보면은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의 자손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는 것 바로 그 약속입니다. 또 16절에도 마찬가지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 뭐 다른 말로 언약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니 언약이니 이것이 여러분께는 생소한 그런 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순간순간 즉흥적인 그런 일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 일을 베푸시고 일으키시는 일관성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해 집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 집을 건축하겠다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것은 아직 다윗에게 그 솔로몬 후대의 자식이 있기 전에 지금 하신 약속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떤 자식이 태어나도 상관없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태어난 자식이 엉망이고 죄를 짓는 아주 그러한 못된 그런 자식이랄지라도 징계를 할지언정 근데 고쳐가면서 쓸지언정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한다. 그게 약속이란 얘기예요. 만약 자식이 엉망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수했다 바꾸겠다 다른 사람 바꾸겠다 하면서 은총을 빼앗는다면 하나님 스스로 어떤 약속을 챙겨치는 것이고 또한 택하심 자체가 뭔가 문제가 손상이 있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예 봐줄 바야 징계까지 말아버리 징계는 왜 합니까? 징계는 왜 하시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 죄를 범하면 징계를 해서 고쳐가지고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다윗과 택함받지 못한 사울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요 도저히 가깝게 만들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아예 멀리 떨어진 다른 차원의 세계 속에 놓여있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 인생이고 운명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깊이 들여다보신다면은 이 택함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이건 완전히 땡 잡았다 뭐 이렇게 봐도 그게 사실 맞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과 사울에게 그 차이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신자라 해가지고 특별히 불신자로서 어떤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보이기가 좀 희박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나 우리나 우리 역시도 못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신자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징계하시고 가르치면서 깨닫게 하시고 고쳐가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안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죄를 범하고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감사치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만큼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엉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자답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택함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사람 보면서 야 저건 인간적인 끌렀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가시고 불러내신다는 거, 이게 한 뜻인데 우리는 내가 판단해버리고 잘라내고 밀쳐내고 내 마음에 들어서 가능성이 깊어 있는 사람만 모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결과에 불과할 뿐이란. 사실 그 하나님 볼 때에 사울보다 다윗이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택한 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세상에 나기 전부터 택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창세 전에 어떻게 했다?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 행동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되겠구나. 골라내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택함받은 자로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뭐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뭔가 택함받기 위해서 일을 쓴다는 건 사실상 이것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해가지고 복을 받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살아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갈 복을 받아내겠다. 이것이 아니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신자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더욱 강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요,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속중심을 보시는데 어느 누구도 속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깨끗한 중심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택함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으로만 가능한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택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역시도 아무나 그렇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신자만이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택함받았다 이 얘기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봐야 옳은 것이에요. 부름받은 후에 신자답게 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죄 짓고 옛날 방식 그대로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은총을 다시 빼앗지 아니하신다. 고치기 위해서 일을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믿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믿게 하신 것만 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보상을 기대하냐 그 말이죠. 내가 믿은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데 믿었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러한 건 절대로 타당치를 않아요. 이 현대의 교회에 지금 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내 열심이고 내 노력이라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보상을 자꾸 기대한다는 얘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여호와가 목자라고 하는데 부족한 것 천지라 그 말이죠. 이게 불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예수를 선택해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불러내신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뭘 했으니까 어떻게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곤란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식들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해줬느냐는 걸 모릅니다. 그걸 참 그 모르고 있어요. 그저 항상 불만입니다. 난 이것 원하는데 왜 이것 안 해줍니까? 왜 저것 안 해줍니까? 항상 불만이죠. 부모가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자식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 가르치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걸 자식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식이겠죠. 부모가 못 되고. 나중 크면 이제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는 옛날에 아이들이 제 했던 대로 하다 보면은 참 내가 이렇게 해서 부모가 얼마나 속을 썩였겠는가.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자식을 낳아봐야 철든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자식이 부모가 해준 걸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신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는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것 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식의 자리에서 놓지 않으시려고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꼭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일을 쓰고 계시는가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우는 것까지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있으시는 그걸 우리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항상 우리에게 나온 게 뭡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부족한 것 천지입니까?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줍니까? 항상 이런 불만으로 가득 차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곧 부모 심정을 모르는 자식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부부간도 그렇죠. 부인이 남편에게 불만이 참 많이들 있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항상 남편에게는 뭔가 불만이 많아요. 이걸 원하는데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뭐 저런 남편이 있노 하면서 일 좀 바깥 치우지도 못하고 또 그런 불만이 가득 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요즘은 조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잘하니까 예전에 이제 뭐 재미도 없고 또 그런 말이 나오면 한동안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속으로는 막 내가 술 먹고 막 깽판 확 찌게 해놓고 거절 팍 시켜버릴까 그러면은 남편 지금 얼마나 고마운 줄 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푹 드는데 또 그런 말을 못해요. 왜냐면은 또 그런 말 했다면 그럼 나도 술 먹고 바람 피워 볼까 이렇게 하면 제가 또 혼나지 않습니까? 그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지금의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이 얼마나 최고로 존재하는가 그걸 좀 알자 그 말입니다. 술 먹고 행패 깽판 부리는 그런 남편 볼 때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술 안 먹고 담배 야한지 사는 것만 얼마나 감지덕지냐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는 항상 나에게 주어진 걸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항상 부족한 것으로만 가득 찬 그런 존재라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고 약점이에요. 신앙생활에 감격과 감사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놓으신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그술 먹고 애 먹이는 그런 남편이 아닌 것만 가지고도 감지덕지인데 그걸 별것 아닌 것을 보는 것처럼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가시면서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놓겠다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참, 개 같은 남편 만났으면 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런 애가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하면은 지금의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감지덕지다. 참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지 아니했다면은 내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 부르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열심 아래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건 보증수표입니다. 이건 뭐 1년 동안 AS 가는 거 아니고 죽을 때까지 내가 AS 하겠다. 네가 불러내서 내게 책임지고 고쳐가면서 내가 쓸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나를 믿는 나의 백성, 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신자로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견고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뭐 하나님의 약속도 몰라, 택하심도 몰라, 부르심도 몰라, 관심도 없어. 뭐 이러한 신앙의 수준에 있다 보니까는 아까 말한 대로 신앙생활에 감격도 감사도 없는 그러한 그 생활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운명과 현실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런 날에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뭐냐?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아버리는데, 죄지었다고 불순종했다고 은총을 빼앗아버리는데, 다윗의 자손에게는 그들이 뭐기 때문에 진대는 할지언정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다. 그 말씀에서 세탁받고 부름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복이냐는 것을 좀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에다가 깊은 마음을 두시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에 빠져있는 그 마음에서는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것도 없이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고, 죄 안에 있던 내 운명을 알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몽땅 이건 여러분 향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말씀한 것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걸 알았다는 것, 그렇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여러분을 향한 보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뭘 원하십니까? 뭘 기대하고 뭘 바라십니까? 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더큰 것은 사실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의 감사하는 것.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이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감사하게 하지 못하고 자랑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면은 그 신앙생활은 기쁨도 없고 힘도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게임이 주어진 것이 큰 것이지 세상의 것이 결코 큰 것은 아닙니다. 돈 벌고 건강하고 형통하다는 거 그냥 그것은 그냥 조금 편하게 산다 이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어떠한 종교도요 신이 자기 백성을 택해 불렀다는 거 이런 얘기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택해가지고 그 신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신의 약속, 택하고 불러내신다는 것,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것, 이러한 내용은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볍게 여겨버린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을 아주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모습에 지나지를 않아요. 지금의 소위 그 신자라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가난하고 내놓을 곳 없고 약하게 꼬이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둔 믿음이 아니고 자꾸 엉뚱한 자꾸 어떤 세상을 향한 그러한 그것들을 담아두려고 하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나 해봐야 기껏하면 열심히 복 받는다는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나오겠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행여 그런 애 있다면 그거 다 버려버리고 성경에 말한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 택하심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서 주를 믿는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자가 되었고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으로 잘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89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는 동안에 얼른 찾아보십시오. 시편 89편 30절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피하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가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행치를 아니하고 율례를 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죄를 징책하는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거두지를 아니하신다는 것. 왜? 한번 언약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게 은혜란 얘기입니다. 마음 놓고 죄를 범해라 그게 아닙니다. 죄를 범해도 그냥 봐줄 때가 아니고 택하지 아니한 자는 죄로 말면 멸망이지만 하나님 백성은 약속 안에서 그 죄를 다시로 징계하시면서 끝까지 보관하시겠다. 붙들어 놓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팽개치고 엉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신앙에는 아무런 기쁨도 자랑도 행복도 감사할 것도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날마다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총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머물지를 못하고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러한 것은 있다 할지라도 은총이 거두어진다거나 폐하여지지를 않습니다. 징계하시면서 가르침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복된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으로 두시면서 아무쪼록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복된 신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손길 아래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아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부름받은 다윗의 그 자손에게서는 징계할지언정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은혜로 살고 있음 우리가 생각이 아쉬웠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은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넘치는 크나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의 그 심령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불러놓으시고 이젠 하나님 백성으로 지키고 고쳐가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두면서 날마다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